십계명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함께 보았을 때 이 구약의 율법에 대한 그 내용을 함께 좀 이야기 나눴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라는 그 포인트인데요. 물론 예식법이라든지 음식법이라든지 또는 심지어는 이제 구약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필요했던 국가법이라든지 사회법이라고도 말하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것이 성취되고 또는 재해석되어야 되는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도 나눴지만 무엇보다도 이 도덕률이라고 하는 이 도덕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하는데 적어도 갈라디아서의 관점에서 두 가지의 율법의 유익함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어떤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뭐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계를 통해서 우리 상태를 게이지한다면 그 게이지하는 자체가 우리에게 힐링을 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몸에 뭐가 문제인지 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보여주잖아요. 그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떠나서 그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힐링을 가져다 줄 기능은 없지만 그 능력은 안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우리의 어떤 죄가 있는지 죄의 문제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 죄를 죄되게 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초등교사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그 과정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는 율법이 초등교사처럼 마치 아직 장성하지 않아서 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들로서의 유업을 누리기에는 적합지 않은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과연 아버지의 아들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유업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국은 초등교육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취된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리딩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복음의 필요를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원의 그 부요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율법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램마, 필요한 단어들을 제공한다. 그 개념들을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왔고요. 제 갈라디아서가 아닌 출애굽기에 왔고 출애굽기에서 특별히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도덕률에 있어서 가장 이 핵심이 되는 내용을 다루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이 계명을 더 축소하셔서 두 가지로 얘기했죠.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두 개의 계명에 이 대강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뭐냐면 거기에 모든 계명은 이렇게 걸려있다. 그것이 끊어지면 다 떨어진다. 근데 거기에 결정적인 단어는 사랑이죠.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건데 오늘은 특별히 이것이 익스팬드되어 있는 이제 열 가지로 익스팬드되어 있는 그런 폼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가라는 이제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것이 율법의 세 번째 용도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용도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용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용도. 세 번째 용도는 무엇이냐? 이것은 소위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요리 문답. 요리 문답이라는 건 요리할 때 쓰는 게 아니라 기묘한 교리를 정리해 놓은 문답이죠. 그래서 이것을 교리 문답이라고 해야 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같이 이제 덧붙여 있는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 있고요. 또 우리가 작년 즈음에 같이 공부했던 벌써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요리문답을 보면 대체적으로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 구원에 대하여, 특별히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기본적인 이 지식을 설명해 주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어떤 정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잘 설명해 줍니다. 이 계명이 각자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주님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그 패티션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잘라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이걸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요리문답은 그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자, 이 중간에 나오는 십계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십계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단순히 첫 번째 율법의 용도처럼 죄가 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세 번째 용도는 성도의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화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 영원한 도덕률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내용이 십계명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죠. 이 세 번째 유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용도. 아,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성도들이 오늘도 복음 안에서도 함께 배우고 고민하고 그 의미를 잘 깨달아서 적용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십계명을 여러분에게 다 설명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렵죠. 짧은 시간 안에. 그렇지만 제가 적어도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십계명의 결국 그 중심은 사랑이다.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십계명의 정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또 고민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내가 좀 이건 이해가 전혀 안 된다, 근데 제가 오늘 다 다루지 못하니까 오늘 우리 목사가 설교를 했지만 그게 이거 안 풀어줬네, 마음에 좀 이렇게 풀리지 않는 점이 있거든, 여러분 개별적으로 저한테 연락하시면 또 제가 답을 최대한 드리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랑방이라든지 여러 그룹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다면 이야기하셔도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4대 이르게 하고 또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사실 좀 쉽진 않죠. 이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여러분이 필요하면 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좀 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다 사랑에 관한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백성들에 대해서 사랑했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오직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는 사랑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고, 세 번째는 결국 이웃에 대한 사랑인데 이 과연 십계명은 그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특별히 지켜줌의 사랑이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켜주는 사랑. 그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독특한 사랑,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게 나눠야 하는 보호의 사랑. 이 세 가지의 사랑의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십계명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십계명을 베푼 시기가 언젠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0일이 지난, 한 달이 지난 시기입니다. 저들이 시내 광야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뚝 솟은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두렵게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언약을 맺으시려고 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이라고 하는 참 놀라운 이 광경인데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삶의 방편으로, 즉 언약 백성,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가르쳐주겠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십계명이라는 게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제시된 게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지금 종살이하는 사람들에게 자 내가 이 열 가지를 너희에게 요구한다. 이 열 가지를 요구하는데 만약에 너희가 열 가지를 다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면 내가 너희를 끊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20장 2절에 이게 서문인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서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베풀기 전에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선택한 겁니다. 이 백성을. 신명기 7장에 보면 왜 이 백성을 선택했는지 거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훨씬 사이즈가 크고 너희가 하나님이 쓸만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를 구해낸 것이 아니고 그렇게 써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거기에 물론 너희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메인 포인트는 뭐냐면 너희가 대단한 자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거룩한 선택된 백성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죠. 어떻게 보면 홍해를 건너고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이 바울사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의 모형이 될 수 있다면 바울사도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얘기했죠. 홍해를 가른 사건은 우리의 세례사건과 같다. 바로 이미 그들을 홍해를 가르고 이끌고 나와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었다고 그 자각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언약을 확인시키고 맺으시면서 십계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십계명을 주셨다. 이 선택적 사랑이었다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갓난아기를 입양하듯이 여기에 선택권이 아기에게 있지는 않죠. 갓난아기에게는 내가 가서 살 집을 선택할 그런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어느 날 의식을 갖게 됐을 때 나는 내가 선택지 않았지만 어떤 상황에 의해서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이 집에 딸로 아들로 자라고 있구나. 뭐 입양뿐입니까? 사실은 태어난다는 자체가 그렇지 않나요? 어느 누가 내가 원하는 집을 선택해가지고 난 저 집에서 날 거야 난 저 집에서 날 거야 아니잖아요. 그게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아, 나에게 나와 같은 이런 부모님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좀 억울한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난 부모님들에서 좀 약간 마음에 좀 별로 좋지 않은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 부모를 선택하는 건 자녀의 몫은 아니었죠. 그러나 우리는 태어나 있습니다. 언약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은 참 복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잘 믿는 어머니, 예수님 잘 믿는 아버지, 그리고 회개할 줄 아는 가정.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같이 기도하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태어났다면 저들은 너무나 복된 자들입니다. 자기가 선택 안 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가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참 복된 자녀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먼저 있고 그리고 나서 언약적 삶에 대한 책임감을 우리에게 부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잘 살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잘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저는 신앙의 출발점을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출발했을 때 결정으로 출발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신앙을 시작할 때는 깨달음으로 시작합니다. 자각. 무슨 자각이죠?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자각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다는 자각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동되었다는 자각이죠. 그 깨달음이 있고 나서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선택해서 믿었다라고 생각하시고 또는 그 선택을 아직 못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 주심을 자각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자각 속에서 나도 몰랐는데 믿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내시고 계시는구나. 또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는 독점적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특별한 분에게 가장 특별한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을 드리는 건데요. 그 내용이 제일 먼저 나오죠.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 나 외에는 이라는 단어, 이 표현은 내 앞에서 라는 말입니다. 내 앞에서. 이 내 앞에서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이런 겁니다. 뉘앙스가 어떤 건가 하면은, 자, 아내와 남편이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버젓이 서로 살아있으면 그 살아있는 동안 그 두 사람은 결혼한 사이고요. 그 결혼한 사이에서는 정말 거기에는 온전한 독점적인 사랑이 요구됩니다. Exclusive love죠. 내가 나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여인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 결혼이 성립되어 있고 서로 살아가는데, 자, 누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 적절한 시기에 상황이 돼서 재혼을 한다는 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여기에 대해서는 허락이 돼 있어요. 결혼이 끝나는 시기는 언제냐? 죽음이 왔을 때. 그래서 결혼 서약할 때도 그러잖아요.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그때까지는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겠다. 근데 살아있단 말입니다, 지금. 아내가 살아있어요. 근데 아내가 살아있어서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남편이, 예? 부릅뜨고 쳐다보고, 남편이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끌고 집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분노를. 내가 지금 버젓이 살아서 눈을 뜨고 있는데, 내가 살아있는데 내 면전 앞에서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남편이 끌고 집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뒤집어지는 거죠. 그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의 그 뉘앙스가 바로 그거예요. 모든 주석가들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내가 죽지 않았다. I'm not dead. 난 버젓이 살아있고 나는 버젓이 유일한 창조주이고 너의 생명의 근원이고 너희가 너된 것은 오직 나로 인하여 된 것이고 나밖에 없다. I'm the only one. 그리고 언약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관계 속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데 버젓이 하나님이 눈을 뜨고 보시고 계신데 그 앞에서 다른 신을 끌고 들어오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상 숭배는 어리석죠. 왜냐하면은 일단 아무리 참 인간이 참 어리석지만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에게 창조주는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 유일하십니다. 네?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에 대한 독점적인 그러한 의미, 관계를 리플레이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모르고 말이죠. 어떨 때는 우리가 좀 무지해가지고 자꾸 다른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상황에 간다면 하나님 무척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왜 나한테 오지 않고 자꾸 딴 데 가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근데 정말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를 제발 왜곡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절대로 왜곡받고 싶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든다는 건 뭐예요? 나무를 깎아가지고 형상을 만들고 뭐 심지어는 짐승의 형상을 만들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라고 절을 하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었을 때 나무라고 생각하나요? 짐승이라고 생각하나요? 뭐라고 생각하죠? 이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제 잘못을 저질렀나요? 아론과 백성들이 바로 이 십계명을 받는 그 순간입니다. 저들이 40주야를 기다리지 못해서 야 빨리 가나안 약속의 땅에 가야 되겠는데 도대체 모세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으니까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좀 이끌고 갈 수 있는 신을 만들어내라. 아론이 나무로 깎아서 네 발 달린 짐승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다 금을 붙이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높이 올려놓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랬죠? 바로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상해도 이렇게 속상할 수가 있을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너무나 큰 죄인데 그 우상을 가리쳐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일 당한 적 있으세요? 분명히 나는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고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 아는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아, 저분은 이걸 좋아하고 저분은 저걸 싫어하고 저분은 이렇게 말했고 저분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 근데 그 말이 어떤 의도에서 나왔든지 간에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 내용을 내가 들어보니까 나만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내가 했다고 그게 내 생각이라고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단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돼요. 얼마나 마음에 괴롭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세 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뭐 영어로 욕할 때 거기 하나님 이름을 집어넣어서 욕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고요.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에 대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붙이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하나님이 저걸 원하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제일 앞부분에 아주 너무나 강한 어조로 말한 게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순한 복음 외에 다른 말을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전하는 자들은 하늘의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말을 몇 번씩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데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실망하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사람들에게 그런 분이라고 소개하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도 마치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는가.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히 드려야 되는 이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의 중요한 그 사랑의 내용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평생의 소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와 예? 그 정말 그 모든 디멘션을 너희가 더 잘 알기를 원한다. 바울사도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의 마음의 평생 소원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나의 라이프타임 골이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거나 막 이상한 찬양 가사들을 붙여놓고 찬양이라고 거기에 열광하면서 막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혼자 감정에 빠지는 게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 올바로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거기에 나의 라이프를 인베스트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독보적, 오직 유일한, 특별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이웃에 대한 보호의 사랑입니다. 보호의 사랑.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여러분 아마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십계명은요, 이 법이라는 것은요, 힘 있는 자들이 이용해서 그 법을 통하여 사람들을 묶기 위해서 만들어놨다는 건 잘못된 법입니다. 힘 있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주어지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힘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시대입니다. 무력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무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법이라는 것은요, 무력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힘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약자를 보호하는 법의 기능이죠. 이게 십계명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십니까? 안식일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8절에 안식일을 기념하여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모든 머무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안식일의 개념 속에는 일단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의 신성을 얘기합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이 거룩하려면 6일의 노동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의 신성을 이야기할 때 요 구절을 얘기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해야 된다. 매일 놀면서 일곱째 날 또 논다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6일 동안 땀에 땀을 흘리며 정말 이마에 땀이 맺히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 뭐 그 어떤 노동을 하든지 정신노동을 하든지 감정노동을 하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크리스찬들은요 아무리 우리가 할 게 없다 그래도 6일 동안 열심히 해야 합니다. 노동은 신성합니다. 그 뭐든지 간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일 자체를 여러분은 하나님께 삶의 열매로 드리는 겁니다. 노동은 신성하니까요. 근데 일곱째 날의 안식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안식이 단순히 너나 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여러분 예전에는요, 옛날 농경시대에는 자식들을 많이 낳습니다. 뭐 할 줄 몰라서 많이 낳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식을 많이 낳으면 좋은 게 뭐냐면 노동력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으면 그걸 통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종을 부리던 시대이죠. 이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는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또 거기에 대한 답이 있을 테니까 그건 오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노동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당시의 종은요, 사실 얼마나 인격적으로 파괴되는 이 행위인가 하면요, 종은요 인격자가 아닙니다. 종은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말을 하고 움직일 줄 아는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쓰다가 버리는 겁니다, 종은. 그래서 그 종이라는 개념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 동족을 너희의 종으로 영구히 삼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희년의 제도를 주셨습니다. 인격이 회복되는 날을 반드시 허락해 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와 같은 종들, 내 남종이나 여종, 이들에게 안식일은 하루를 풀로 쉬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이런 제도가 없었던, 정말 어느 지역에도 그런 것이 없었던 그 시대에 정말 놀라운 소셜 시큐리티를 주시는 겁니다.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남종과 여종을 저들이 죽을 때까지 부리다가 버리지 말고 저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쉼을 줘라. 오늘 이제 메인 구절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신명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후에 설교하는 내용을 정했는데, 너의 행복을 위하여라는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베푼 법, 그 영원한 도덕법은요, 행복한 법입니다. 함께 사는 공동체의 동행하는 법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가 이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의 마음을 펼쳐주시고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둔 백성이 있느냐?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와 같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주셨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소셜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실패하고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어떤 사회에서는 실패하고 다시 재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계속 가난하고 계속 강자에게 유린당하며 살아야 되는 평등의 기회가 전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어느 정도 사회의 도움을 받고 어떤 이 소셜 시큐리티라고 하는 보장 속에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나름대로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고 노약자들 또 장애우들 뭔가 남들과 같은 필드에서 경쟁을 해가지고는 이길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자들 외국인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에게 배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넉넉함이 있는 사회여야만 하고 또 였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약자를 죽이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십계명이 하나님의 공의라면 그 공의는 하나님을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지 사람을 죽기까지 망가뜨리는 법이 아닙니다. 저는 부모에 대한 법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에 대한 그 부모권의 무게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부모가 그 무게를 보여줄 만큼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노약자가 돼서 결국은 자녀들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간다 할지라도 더 이상 사회에 불필요한 존재가 됐다는 식으로 그들을 내치지 마라. 부모를 무겁게 생각하라. 사도 바울은 여기에다 하나 더 하죠. 너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자녀들을 많이 노엽게 했던 시대이기 때문이죠. 너희 자녀들의 인격을 짓밟지 마라. 자녀들의 인간됨을 인정해주고 너희 스스로의 목적을 위하여 자녀들을 이용하지 마라. 힘없는 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힘없는 가정이라도 그 경계를 지켜줘야 되는 것이 가늠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다윗 생각나지 않습니까? 왕이기 때문에 궁궐 위에서 온 천하를 바라보면서 이거 다 내 거다. 그 중에 한 여인이 발견됐어요. 밧세바라는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을 취했습니다. 그 여인을 취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너희가 한 나라의 국가의 왕이라 할지라도 나의 법의 경계를 넘어가지 마라. 네가 아무리 무력을 쓸 수 있다 할지라도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지켜줘야 될 것을 지켜줘라. 너에게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을 절대로 너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라. 정당하게 써라. 그것뿐이 아니죠.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누구 생각납니까? 아합과 이세벨 생각나지 않습니까?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워서 그에게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게 하고 그를 돌로 쳐서 죽이게 하고 그리고 나봇의 포도밭을 취했던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았죠. 저들을 눈여겨보겠다고 말씀하시고 저들의 최후에 저들이 흘린 피를 개가 핥아먹는 비참한 현실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왜? 나봇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십계명은 힘 있는 사람이 법이라는 칼을 휘두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사회 공동체 속에 아름다운 소셜 시큐리티로 너희가 가져야만 한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정신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약자에게 담보를 취한다면 뭐 어떡합니까?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지 않기 때문에 담보를 취한다 할지라도 그 취한 담보가 그 사람의 생명이라면 그날 밤에 유일하게 그것밖에 덮고 잘 것이 없다면 날이 추워지기 전에 밤이 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라. 여러분 아무리 돈이 좋아도요 돈 때문에 사람 죽이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랜드로드가 여러분을 짜내고 짜내고 짜내서 결국 여러분 망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좋은 랜드로드 아니에요. 살 길을 줘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은 져야 돼요. 우리가 삶 속에 그러나 그 책임을 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다면, 아 이건 뭐 내 거니까, 내 거 갖고 내가 한다는데. 여러분, 내 거를 가졌다는 건 힘이죠. 그 힘이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 속에 녹아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약자가 힘이 없다고, 외국인들이 말 못한다고, 이민자들이 뭔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고, 아 그것을 짓밟는다? 그것을 기독교적 하나님의 공의적 정신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가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열 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라든지 간음하지 말라든지 도둑질하지 말라는 내용과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십계명이 완벽한 이유는 열 번째 계명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행위가 아니고 마음의 동기까지 치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마음에 탐심을 품는 자체도 하나님은 제재하신다. 너의 마음도 너의 것이 아니다. 너의 마음도 주의 소유다. 주께서 다스려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펼쳐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계명을 들었다, 살인하지 말라 하였지만 형제를 보고 나가라, 이 한심한 놈아, 인격을 짓밟는 그 행위는 살인이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마음에 품고 음욕을 품는 것은 이미 간음이다. 탐심은 십계명의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아름답게 풀어주신 내용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경우는 아, 내가 이걸 어떻게 다 지키지? 라고 고민할지 모르는데요, 저는 보면 볼수록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네요. 어떻게 다 지키지가 아니라 이러한 정당하고 온전한 말씀 속에 우리를 그 목적으로 구원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동기를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율법을 밖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밭에 새겨서, 마음비에 새겨서 이것이 인터널라이즈 되고 심지어는 우리의 동기와 감정과 우리의 의식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들어가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지속적인 역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러 오셨고요, 범죄함으로 죽음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주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 생각, 옛사람의 죄악된 소욕을 못 받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 만들어주신 것,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가책이 되는 거 있으면 다 얘기하세요. 시내산 앞에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지어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참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의 피에 의지하여 주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할게요. 나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새 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